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로소프트 박수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BJSN 사이트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 SQL 서버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SQL 서버 2016에도 이제 많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테크 캠프를 통해서도 SQL 서버 2016 엔진에 대한 뉴 피처를 이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에는 SQL 서버 패키지에 포함된 BI 솔루션의 SSIS와 SSRS에는 뭐가 변경이 되었는지, 뉴 피처에 대한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데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데이터를 좀 핸들링하고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이용할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SQL 서버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즉 SSIS는 이제 대량 데이터를 추출, 통합, 변환하는 ETL 툴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SQL 서버 관리자셨다면 한 번쯤 활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솔루션도 이제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SQL 서버 2016 버전에서도 역시 많은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개선 포인트를 관리, 연결, 생산 이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관리 포인트로는 이제 배포, 디버깅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패키지 관리 중에서 이 패키지 파트라는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Max Adjust Buffer Size라고 해서 SSIS 엔진이 버퍼 사이즈를 미리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로딩하는 부분이 이런 성능 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데이터 디스트리뷰터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딱 밸런싱을 맞춰서 로딩을 하는 그런 태스크였었는데요. 과거 2008부터는 따로 설치를 하셨어야지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 2016부터는 기본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연결 부분에서는 이제 온프로미스 환경에서는 하드과 하드 파일 시스템 지원이 확장되었고요. 그 오라클 테라데이터용 커넥터도 신규 버전이 릴리즈 됐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지원도 이제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애저 피처 팩을 따로 설치를 하시면 클라우드 전용 연결 관리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유지 관리나 SSMS 안에 탑재된 SSIS 관련된 기능도 이 성능이나 기능 부분에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좀 중요한 것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SQL 서버 2016부터는 SSIS DB도 올레이존 가용성 그룹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SSIS DB에 저장된 이제 패키지나 프로젝트, 그리고 패키지 실행 로그에 대한 고가용성도 제공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디버깅 기능이 되게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 흐름 중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지만 어떤 컬럼에서 이제 무슨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는 알았는데 어떤 컬럼에서 발생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따로 정보가 출력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 에러 처리를 구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제 에러 컬럼과 관련된 어떤 에러 컬럼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상세한 정보 트래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SSIS 카탈로그에서 이제 카탈로그나 그 패키지 수준에서 그 로딩 수준을 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기본 로깅 수준이 이제 로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본 그리고 퍼포먼스, 벌보스 요네 가지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런타임 리니지라는 로깅 수준이 추가돼서 이 소스 단에 어느 부분까지 지연이 발생하는 것까지 트래킹이 모두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로깅 수준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크리티컬하지는 않지만 이제 패키지 실행에 좀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본보다는 더 자세히 혹은 좀더 간단히 로깅을 할수 있도록 이 로깅 수준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패키지 관리랑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 이제 특정 패키지 컨텐츠를 이제 템플릿화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SSIS를 개발하다 보면 이게 동일한 작업을 하는 태스크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좀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뭐 쉽긴 하지만 계속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불편했었어요. 그 기존에 이제 만들어놓은 태스크를 똑같이 복사를 하려면 카피 앤 페스트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딱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이 되지 않고 여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태스크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태스크가 박혀있는 전체 텍스트를 다 클릭해서 다 수동으로 바꿔줬어야 됐었거든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패키지 파트라는 템플릿을 활용을 하면 이 템플릿 자체만 수정을 해도 이 템플릿이 정해져, 아니, 적용되어 있는 패키지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점으로는 또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이제 패키지가 여러 개가 추가가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그 패키지를 좀 건드려야 된다면 이제 공동으로 개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 공통 구현 부분은 템플릿화를 시킨다면 이제 개발 리소스도 줄고 이제 패키지의 일관성도 지킬 수 있겠죠. 이런 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능 부분의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이제 패키지 중에서 이제 데이터 흐름 태스크가 이제 가장 성능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흐름 태스크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튜닝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튜닝 포인트는 이 데이터를 로딩을 할 때, 데이터를 이제 셀렉트를 할때그 쿼리 자체의 최적화가 물론 되어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그 데이터를 담는 버퍼 사이즈를 좀 늘려놓는다던가, 아니면 맥스로 오수의 개수를 늘려놓는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로딩할 때 병렬 처리로 흐르게 한다든가, 뭐 이런 튜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SQL 서버 2016에서는 이 버퍼 사이즈를 SSIS 엔진이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오토 어저스트 버퍼 사이즈 속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버퍼 사이즈 부분이 이제 데이터 흐름에 좀 많이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게그 컬럼스터 인덱스 테이블을 사용하셨을 때이 컬럼스터 인덱스 테이블의 데이터를 로딩을 할때이 버퍼랑 관련된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디폴트 버퍼 사이즈가 사이즈가 작고 그 로우 그룹의 사이즈가 작고 이 맥스 로우가 이렇게 작아서 이 로우 그룹의 개수가 클러스터 인덱스의 로우 그룹의 개수가 커지고 그리고 압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버퍼 사이즈를 일부러 늘려놓는다던가 아니면 맥스 로우스를 이제 늘려놓기도 했었었죠. 이제는 이제 오토 어저스트 버퍼 사이즈 속성만 변경을 해도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볼수 있고요. 뒤에 데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드린 대로 온프레미스 또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데이터 소스 태스크들이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데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지금 세션 내용을 같이 녹화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안 돼서 잠깐 지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릴 데모는 데이터를 로딩을 했었을 때 에러가 발생했었을 때 에러 컬럼을 출력하는 그런 데모고요. 저는 데모를 위해서 미리 패키지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 패키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CSV 파일에 있는 내용을 테이블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중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 테이블에다가 에러 내용을 인서트를 하고요. 데이터 타겟이 되는 테이블 정보는 country sales라는 테이블인데요. 그러면 나라 이름은 엠바타로 놓고, 그리고 세이즈는 머니 타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데이터 소스는 이 CSV 파일은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다른 거는 다 형이 맞는데 이 프랑스만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에러가 나야 되죠. 정상이라면. 먼저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로딩을 할때 에러 아웃풋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리다이렉트 로우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은 페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에러 아웃풋에서 이제 에러 내용이랑 그리고 컬럼 정보 여기서 아웃풋으로 받아서 인풋으로 내려보내는 이거는 조금 뒤에 디테일한 내용이고 에러 인풋을 받아서 요 로드 에러의 데이터가 보이는 뭐 그런 데모를 진행할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당연히 잘 되겠죠. 이 중에 6개 로우 중에 5개는 제대로 들어왔고, 프랑스가 아마 이쪽으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소스 로우에 이제 프랑스 텐이, 왜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에러 코드와 그리고 에러 컬럼, 이렇게 숫자로 보면 사실 알아볼 수가 없잖아. 이게 뭔지 알수 없었고. 그래서 그 에러의 컬럼 내용이, 컬럼이 뭐고, 그리고 에러 코드의 내용이 뭔지 알기 위해서 별도 스크립트 실행을 중간에 둬서 실행 태스크를 중간을 해서 그 컬럼에 대한 내용을 캡처를 하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수동 하셔야 돼요. 또 역시 미리 만들어 뒀고요. 에러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에러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오고 에러 컬럼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에러 컬럼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오는 것을 아웃풋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따로 빌드를 하고 저장한 다음에 끄면 반영이 되겠죠. 다시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변경이 된 거는 지금 어떤 CSV 파일에서 어떤 컬럼에 에러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개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이거 보고 되게 반가웠는데 에러 메시지는 받았는데 컬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디버깅 했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많이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좀 진작에 개발이 됐었어야 되는 기능인 것 자, 에러 컬럼을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데모를 진행했고요. 다음은 이제 패키지 파트라는 이번에 추가된 뉴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생성을 해뒀고요. 이제 SSDT, 예전에 저희 SSIS 개발을 하려면 SSDT BI 툴을 따로 설치를 하셨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SQL 서버 2010년부터 SSDT를 설치를 하시면 뭐 BI나 리포트나 뭐 SQL 접속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다 거기서 하실 수 있어요. 신규 버전을 설치하시면 여기서 이제 접속하는 SQL의 버전을 이번 버전부터는 여기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네, 이 타겟 SQL 서버 버전이 이제 2012, 2014, 2016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실컷 서버 버전에 맞는 SSIS 디자이너를 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됐거든요. 이제는 이제 최신 버전을만 설치를 하셔도 이전 버전까지 이제 개발이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지 보수가 좀 편해졌다고 할수 있죠. 작지만 작은 변화지만 유용한 피처인 것 같습니다. 네. 신규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패키지 파트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뭐 샘플이니까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테이블 트렁케이트를 하는 걸 하나 만들고 이니셜라이저 하는 걸 하나 만든다고 치면 여기서 시퀀스 컨테이너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SQL 서버 태스크 추가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면 패키지 파트가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패키지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패키지 파트의 확장자는 DTSSP입니다. 다시 패키지로 돌아가면 여기 패키지 파트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고 여기 트렁케이트가 추가가 됐죠. 이제 이거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데모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줬고요. 이 패키지의 내용은 이 패키지의 정보를 담는 그런 패키지 파트고요. 패키지 파트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키. 그 오른쪽 상단에 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패키지 파트로 아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본다던가 이건 또안 돼요. 패키지 파트 안 들어가셔서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프로퍼티 정보는 알수 있는데 데이터 흐름까지는 또알수 한번 실행을 했고 이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패키지에 로깅을 하는 패키지 파트인데 이제 패키지에 이름과 execute ID를 받는 그런 스크립트고요. 이거를 패키지 execution log 테이블에 해당 파라미터를 인서트하는 그런 패키지 파트입니다. 당연히 실행을 했으니 에러도 안 났고, 셀렉트를 해보면, 네, 패키지 이름이랑 execution ID를 떨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서버네임도 같이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서버네임을 하나 받고 머신네임을 하나 받을까요? 엠바처로 이렇게 해서 빌드를 했죠. 이제 빌드를 했으면 다른 부분에 업데이트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빌드를 했다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죠. 로드 컨트리 세일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화면이 안 보일까요? 다시 껐다 켜볼게요. 내용이 반영이 됐을까요? 아까 빌드를 하긴 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왔네요. 사이트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제대로 안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인서트를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반응이 되어있고 제대로 실행이 됐으면 남아야 되죠. 네. 지금 저는 로드 패키지, 로드 컨트롤 세일즈라는 패키지를 수정하지 않았고요. 빌드만 해줬을 뿐이에요. 빌드만 해줬는데, 이제 패키지 파트만 수정된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죠. 데모가 지금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세션 끝나고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데모는 이제 네, 그 버퍼 사이즈 조정하는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패키지 배포했었을 때 디플로이를 하면 2012 이상부터는 저희 패키지 카탈로그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기 하위에 있는 패키지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지를 배포를 하려면 이 프로젝트 전체를 다 배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패키지 하나만 변경이 됐는데도 전체 프로젝트를 다 배포를 했었어야 됐었는데요. 2016부터는 패키지마다 또 디플로이가 가능해요. 그거를 증분 배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프로젝트 전체를 다 배포를 하는 거고, 이제 이것만 따로 배포를 할수 있는 거죠. 이것도 소소한 업데이트지만 좀 편리한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로딩하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태스크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TBL1, 1000만 건을 제가 미리 넣어놨고요. TBL1에서 TBL2로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1 테이블은 미리 1000만 건을 넣어놨고요. 클러스터 인덱스를 미리 생성해 뒀습니다. 클러스터 인덱스 테이블인 거죠. 그리고 받는 타겟적 TBL2도 클러스터 인덱스 테이블이에요. 지금 오토 어저스트 버퍼 사이즈 속성이 false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한번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로딩을 할때 데이터가 어떻게 로딩이 되는지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X 이벤트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제가 X 이벤트를 해가지고 약 100만 로우를 맥스 로우로 미리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는 이제 로우 그룹의 개수랑 상관이 있는 수치죠, 이치가. 원래는 10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미리 늘려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데이터의 맥스 로우 사이즈를 100만 건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보면 65만 건씩 들어가죠. 네, 제가 재보니까 한 1분 50초 정도 걸리고요. 클러스터 인덱스를 좀 사용을 해보신 분이 계세요? 클러스터 인덱스?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러스터 인덱스 데이터 로딩을 했을 때 벌크 인서트로 넣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패키지로 넣었을 때 이렇게 건수가 작게 들어와가지고 로딩 속도가 늦고 그리고 압축이 안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에스큐엘 서버 2016에서도 저희 이제 프로파일러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개발 업데이트는 되지 않습니다. X 이벤트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도 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미리 이렇게 버릇을 길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케트 로그를 한번 보면 1분 40초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분 40초가 소요된 것도 중요하지만 TBL2의 상태를 보면 다 클로즈드 상태죠. 이 클로즈 상태고 사이즈를 보세요. 전혀 압축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이즈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이 클로즈 상태라는 거는 컬럼스터 인덱스를 사용을 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전 다른 거는 다 조정 안 했고 오토 어저스트 버퍼 사이즈를 트루로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X 이벤트 켜고 라이브 올려놓고 이게 제가 캐싱을 설정을 해놔서 서비스는 올라올 거예요. 네, 이건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설정한 맥스 로우 값이 100만 로우까지 인서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서트를 하면 인서트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설마 다 됐나요? 네, 벌써 다 됐네. 소요시간을 확인해보면 59초. 아까 1분 40초 정도 소요가 됐었죠? 똑같은 건데 59초에 약간 약 50초 정도 더 이점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컬럼스터의 상태. 모두 다 컴프레스드 상태라는 거죠. 사이즈가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압축이 된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이 옵션 하나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능 이점을 얻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옵션을 켰다는 거는 메모리의 제한을 더 늘린 늘려 메모리 한 컵을 더 많이 쓴다는 거니까 이제 SSIS 구동하는 서버의 메모리 사이즈도 이제 같이 고려가 돼야겠죠. 이 패키지를 아까 배포를 했었고요. 이 패키지에 보면 프로퍼티에 이 로깅 레벨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로깅 레벨이 디폴트는 베이직이고요. 여기서 이제 성능 위주로 볼 건지 아니면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패키지는 이런 로그를 아예 안 남겨도 되는 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애들은 또 디테일하게 또 남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즈드 로깅 레벨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크리에이트해서 간단히 만들어 보기만 하고 테스트는 안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여기서 이벤트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수 있도록 에러만 본다던가 이렇게 만들면 아까 만든 테스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2016에는 이제 많은 연결 관리자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중에 하두카, HDFS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추가가 되었고, 에저 관련된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에저 같은 경우는 에저 피처팩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웹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만 하시면 바로 애드인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애드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발랜스드 데이터 디스트리뷰터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소스에서 데이터를 딱 반반 나눠서 타겟에다가 데이터를 적재하는 태스크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기본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의외로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개 로우씩 나눠서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할 수는 없고요. 딱 반으로만 나눠주는 태스크예요, 이거 같은 경우. 네, SSIS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SSRS입니다. 그 SSIS를 통해서 만약 데이터를 다 가공을 했다면 이 정제된 데이터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가 돼서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이제 이런 거를 좀 쉽게 할수 있는 리포팅 서비스도 SQL 서버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SSRS는 이제 SQL 서버 2016 업그레이드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피처라서 많이 아까 파워 BI 때도 이제 언급을 좀 하셨었고, 그리고 미리 관심 있었던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개선 포인트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보고서 화면, 그리고 도구, 개발 도구, 그리고 확장성, 이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보았고, 이 보고서 화면이 이전 보고서 화면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구, 이 보고서를 만드는 도구도 역시 많이, 인터페이스가 많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이제 HTML5를 사용을 해서 IE10 이상이 가장 10 이상, 11이 가장 쾌적하고요. 그리고 엣지를 포함해서 이제 크롬, 파이어폭스, 타 브라우저도 완벽히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 SQL 서버 2014의 리포트 웹 포탈의 화면이고요. 이웹 포탈 화면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SQL 서버 2016의 웹포탈 메인 화면입니다. 이제 예전 버전까지의 웹포탈은 단순히 관리 로서의 역할이 충실했다면, 지금의 웹버터를 하면은 KPI라는 요약 정보를 담은 카드 형태의 뷰를 추가를 해서 대시보드의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예전에 리포트라고 하면 이제 많은 정보를 여러 개의 페이지에 자세히 기입을 하는 거를 보고서라고 했다면, 요즘 시대의 리포트는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고 딱 요약한 내용을 갖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스타일에 맞는 맞춤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원래 역할이었던 이제 보고서 관리 부분에도 이제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저희가 SSRS 개발을 해보신 분들 되게 익숙한 화면일 텐데요. 기존에 이제 페이지 네이티브 리포트도 역시 있고요. 그리고 이전 리포트에 대한 호환성도 완벽히 제공을 합니다. 그 리포트 데이터베이스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이제 지금 엔진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요. 어태치 디태치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네. 그 동일한 차트 종류라고 해도 이제 UI 자체가 세련이 돼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차트의 UI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맵이나 그리고 선버스트 차트 같은 신규 차트 컨트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페이지 네이티브 리포트를 개발하시려면 SSDT나 리포트 빌더를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 도구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정리가 돼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데모로 다 나오니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지 네이티드 리포트 화면을 구성을 할때 이제 가장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여기 매개변수 부분이에요. 이 매개변수를 받게 되면 이 매개변수의 위치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위치에 해 있지 않으면 매개변수를 내가 수동으로 고친다던가 이런 작업을 따로 했었어야 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레이아웃도 사용자가 변경을 하도록 그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깔끔한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게 수정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바일 리포트 퍼블리셔라는 보고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추가가 되었고, 이 모바일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이제 모바일 리포트 퍼블리셔라는 툴이 추가가 된 거죠. 이 기본 PC나 타블렛, 핸드폰의 프레임에 맞춰서 이제 딱 드래그 앤 드랍 클릭으로만 이제 리포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툴은 웹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페이지 네이티드 리포트를 작성을 할때 PPT 파워포인트로 바로 내보내기를 할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파워포인트로 내보내는 거는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PDF 모두 다 지원이 되긴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PPTX 형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하고, 이 안에 있는 리포트의 내용까지도 내용 안에 차트랑 그리고 제목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완성된 리포트를 이제 파워비아이 대시보드에 항목을 딱 고정시켜서 하나의 뷰에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확장성도 추가가 됐습니다. 또 아까 파워비아이 시간에서 언급해줬다시피 이제 파워비아이 모바일 앱에서 SQL 서버 리포팅 서비스의 보고서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잠시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미리 로컬에 저는 로컬에 저는 리포트 서버를 설치를 미리 해뒀고요. 거기서 이제 설치를 하면 웹포탈을 더쓸수 있죠. 웹포탈 화면이 이거 제 메인 화면이에요. 이 웹포탈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려 드릴 부분은 이 브랜딩 기능입니다. 이게 SQL 서버 리포트 서비스 페이지로 보이지만 나의 회사 사이트처럼 UI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관리에 사이트 설정해 보면 브랜딩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일단 로고를 미리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전체 UI에 대한 컬러를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미리 정의해놓은 파일을 zip 파일 형태로 묶어두면 이 묶은 파일을 업로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됐죠. 다음에 이제 KPI입니다. 리포트 서버에서의 보고서는 총세 가지예요. KPI, 모바일 보고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페이지 네이티드 보고서 세 가지고요. 이 KPI는 웹 포털에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 KPI는 뭐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딱 카드 형태로 요약 정보만 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KPI를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뭐 여기서 값을 넣어도 되고 데이터를 바인딩해도 돼요. 하나를 만들어 보자면 데이터 바인딩하는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먼저 사전 준비 사항으로 데이터셋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게 하는 쿼리가 있어야겠죠. 쿼리를 미리 만들었어요. 리셀러 세일즈라는 SP와 그리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SP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 2013년도의 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 총 세일즈랑 그리고 타겟 그리고 스테이터스 세 개를 미리 출력을 해놓는 SP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트렌드를 그릴 수 있는 먼슬리 트렌드를 볼수 있는 세일즈 타겟을 출력하는 타겟이라면 세일즈 통해서 그 출력할 수 있는 SP를 미리 만들어 놓고 리포트 빌더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리포트 빌더를 통해서 이제 SQL 서버에 붙으면 미리 만들어 놓은 SP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2013 그다음에 2013의 내용이 여기 출력이 되죠. 이게 제대로 출력이 되면 바인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놔서 미리 이 안에 만들어 놨거든요. 이 안에 만들어 놔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들고 와서 2013년도 거를 만들고 값은 아까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지정하면 되겠죠. 세일즈 고 2013년도. 세일즈를 선택을 하고 아니, 타겟. 트렌드는 아까 트렌드를 미리 SD를 따로 만들었죠. 얘를 바인딩 시키면 되죠.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 보이는 값을 어떻게 보일 건지 선택하고 여기에 대한 시간과를 어떤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만들기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2013년도 게임 만들어놨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은 모바일 로봇입니다. 네, 스킬 서버 모바일 리포트 퍼블리셔라는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딱 봐도 되게 쉬워 보이죠? 여기서 레이아웃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거예요. 뭐. 셀렉트를 정하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갖다 놓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프리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바인딩하지 않았는데 기본으로 자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페이지의 느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리포트를 쉽게 만드신 다음에 이 데이터 부분에서 데이터를 바인딩 하시면 되고요. 이 바인딩 하는 부분도 add 데이터로 해서 리포트 서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도 역시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서 마스터의 레이아웃을 정한 거고요. 만약에 이 페이지를 폰에서도 확인할 거다라고 하면 폰의 레이아웃을 다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지금 마스터에서 지정했던 그래프들이 보이는 거고, 이거를 폰 화면에 맞게 또 다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프리뷰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여쭤보셔도 되고, 저희 질문을 올려있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